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올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막한 나흘 일정의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의 대의원 투표에서 지명을 확보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부통령 후보로 재지명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미 대선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 미국 경제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에이브러햄 링컨 이후 어떤 미 대통령보다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부터 미국 국민을 속인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과 천만 개의 새 일자리 창출, 중국에서 일자리를 되찾는 등 연임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펠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이 이란과 IAEA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테헤란 방문 전 성명에서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 사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IAEA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압력과 거리를 두고 움직인다면 양측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이 미국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외무장관과 핵 책임자를 포함한 이란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오늘 1단계 미중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류혀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역대표부 측은 양측이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합의가 성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양국이 건설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그리고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비난 등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어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적법한 절차적 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자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정부에 대한 소송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매우 정치화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기 전에 긴급 승인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기 전에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증명하는데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과 주변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 대면 수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한국교육부는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고3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9월 11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첫 임기 중 주요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북 정상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통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물물교환을 추진했던 북한 측 회사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작은 교역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북한 억류자 송환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혔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인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명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등지에서 각각 6명씩 총 33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별 경선 결과를 공개하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만장일치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가 공식 확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보 지명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행사장에 깜짝 등장해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총 3차례에 걸쳐 소개됐습니다. 공화당은 별도의 영상 코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억류자와 수감자를 석방한 대통령이라며 2018년 5월 북한 억류자 송환 장면과 함께 이란과 시리아, 터키, 베네수엘라 등에 수감됐다 송환된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송환자 6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는데 다만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3명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의원도 이날 지원 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겠다고 한 것을 실제로 했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 억류자 송환을 꼽았습니다.
But in spite of this unbelievable opposition, this president has done what he said he would do. Taxes cut, regulations reduced, economy growing.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 경제 성장과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 달성, 그리고 이란 핵합의 탈퇴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 북한 억류 인질 송환 등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니케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도 지원 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Our enemies. Obama and Biden let North Korea threaten America. President Trump rejected that weakness.
헤일리 전 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나약함을 거부했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은 독재자와 살인자, 도둑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손을 내밀어 청구서 지불을 요구하는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비난 우선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펜스 부통령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28일 각각 수락 연설을 합니다. VA 뉴스 조원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맹국들의 공평한 분담금 지불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당신을 위한 싸움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 10개 분야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소개된 미국 우선 대외 정책에는 동맹국들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독일 등의 분담금 인상을 2기 행정부에서도 주요 의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해 왔습니다.
Too much advantage of our country, including some of our so-called allies. You know, some of them are the worst for taking advantage of us.
미국과 한국은 올해부터 적용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어젠다에는 또 끝없는 전쟁 중단과 미군 복귀, 미군의 독보적인 군사력 유지와 확장, 미국인을 위협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제거, 강력한 사이버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이 명시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도 핵심 의제에 포함됐는데 10개 분야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된 것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내용은 중국에서 제조업 분야 100만 개의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 외주를 주는 기업과는 연방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허용한 중국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젠다 중 첫 머리에 꼽힌 것은 일자리입니다. 2기 행정부 출범 10개월 안에 1000만 개의 새 일자리와 100만 개의 새로운 소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또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물품에 세금 혜택을 주며 에너지 자립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 안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처방약 가격과 건강보험료 인하,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보호, 재향군인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담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예외주의를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의원 임기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시민들과 소기업들을 괴롭히는 정부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한편 미국 시민들에게 유해한 국제기구들과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경찰 등 법집행관 지원과 추가 고용, 법집행관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강화 등 경찰 보호와 불법 이민 종식, 미국 노동자 보호, 우주군 창설과 정보통신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반시설 구축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혁신 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한 낙관주의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집권 2기 목표에 반영됐다면서 이는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그리는 미국의 암울한 비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 전통적인 동맹을 재건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한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불법 체류 청년들 드리머 보호 조치를 부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 오염을 없애는 한편 청정에너지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북 정상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정상급 외교를 이어나가는 현재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said that he will try to negotiate with Kim. So I think you were stay true to that his words. I think he will try to see if there's a way to have another.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시작한 순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배제했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싶을 때만 인권 문제를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에 집중하는 정부가 아니며 현실 정치에 입각해 무엇보다 국가 간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인권 문제를 무기화할 수는 있어도 대북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서로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y would go for that modest or small deal that's been floated for, you know, a year and a half at this point. I think that's more than likely the goal.
스몰딜 설이 거론됐던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회담 결렬을 부추겼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의회 청문회를 밤새 지켜보는 등 방해 요인이 많아서 스몰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업적을 만들기 위해 대북 외교를 서두르려 할 것이라면서도 통상 핵심 외교 관료들이 교체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정책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24일 VOA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한국의 국익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입장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사랑 편지를 주고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갑자기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expect more traditional. I mean, Joe Biden would not be afraid to meet with Chairman Kim or any other world leader. But he also has enough experience in diplomacy.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바이든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정상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외교 경험이 많기에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여부를 꼽았습니다.
Biden would be unlikely to have a summit unless there was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The other uncertainty is how strongly a Biden administration.
실무진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안이 담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고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며 전통적인 실무 협상 위주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4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해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들의 행동이 필요하며 모든 나라가 핵실험 유예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실무그룹 B55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는 EU의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EU 회원국들이 해당 조약을 수년 전 비준했으며 남은 8개 부속서 이 국가들도 행동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이 전제 조건이나 지체 없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미국 등은 이를 비준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핵실험 유예를 전면 준수하고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유는 덧붙였습니다. 19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 등 5대 핵 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발전용과 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44개 국가가 모두 비준해야 하며 현재 36개국이 비준해 있습니다. 주요 대북제재 회피국으로 지목되어 온 앙골라가 296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를 전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항소 절차 계류 등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앙골라가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달 1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의 전원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골라는 미국 정부가 대북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건설업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요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 중국, 앙골라 등 총 29개 국가에 북한 국적자가 잔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올해 3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양국의 의료협력 협정에 따라 입국한 약 20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앙골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앙골라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훈련과 과학협력 분야에서도 더 이상 북한과의 양자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 해외지점 대표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대상인 김동철이 제재를 위반하고 2018년 8월 앙골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내부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의 자금 세탁이나 확산 금융 등 불법 금융활동을 감시 저지할 국내법도 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내 북한의 은행 지점 등 금융기관이 없으며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신고할 동결 자산의 등록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결의 2397호가 금지한 자재, 장비, 기술과 상품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입에 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보고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과의 의료협력뿐 아니라 이중 용도 물품 수출 등 군사협력을 이어온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990년부터 앙골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기타 부대에 군사훈련을 제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2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이행 최종 보고서에서 6건에 관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이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송환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항소 절차가 계류 중인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작년 12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거주권을 소유한 북한 국적자가 25명 미만이라며 이들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7월 무역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 전달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이 지난 3년간 잃은 외화 수입만 7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7월 한 달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전달보다 24% 감소한 7,384만 달러입니다. 중국 해관총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 797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586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비해 수출은 115만 달러, 수입은 2,181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소폭이지만 줄곧 상승했던 무역액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가 이뤄진 지 약 한 달이 지난 3월 무역액 1,864만 달러를 기록한 뒤 4월과 5월 무역액이 각각 2,400만 달러와 6,331만 달러를 보이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후 6월에도 이보다 많은 9,680만 달러를 나타내며 같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7월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무역액 상승세가 멈춘 겁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된 올해 1월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까지 크게 줄이면서 두 나라의 공식 무역 규모는 예년에 비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누적 무역액은 4억 8,452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4억 7천만 달러나 제재 이전인 2016년에 55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과도 직결되는 수출 역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약 25억 달러를 대중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제재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대로 줄었고 올해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약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선 제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2018년부터 3년간 연간 25억 달러씩 총 7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겠지만 올해 말 예상되는 3년간의 수입은 5억 달러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볼 때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북한이 잃은 외화 수입만 70억 달러에 달하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비공식 무역을 제외한 북한의 공식 무역 자료로만 놓고 볼 때 북한이 수출을 통한 수익에 있어 매우 큰 금액을 잃은 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출액을 통해 잃은 금액만큼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very clear. North Korea has lost a huge amount of export earnings over the past three years. You can sort of add up to $7 billion if you sort of presume.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입을 했을지 모르지만 산업에 투자해야 할 수입은 전무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과 같은 경제에선 트럭과 기계, 발전기, 컴퓨터, 전기 제품 등을 수입해야 산업을 돌릴 수 있고 장기적인 경제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70억 달러는 결과적으로 이런 곳에 투자됐어야 하는 금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등으로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판로가 막히자 손목시계와 가발, 속눈썹, 신발과 같은 비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직후 이들 품목들의 수출이 잠시 주춤했지만 4월부터는 이들 품목들이 북한의 대중 수출품 목록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의 급감에서 볼 수 있듯 이들 품목들이 제재 이전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y've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on commission, but for small value items, but nothing that could earn anything like.
작은 물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 섬유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팔 때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또 밥슨 전 고문은 언론에서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외화 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론 북한 경제의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물물 교환을 추진했던 북한 측 회사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작은 교역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 기업 이외에 북한 기업과의 물물 교환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물물교환을 추진했던 북한 측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제재 대상 기업인데도 거래를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무시하고 이걸 추진할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검토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꼭 그 이 술과 관련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유출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였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 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 간 남북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남북한 두 단체는 이에 앞서 1억 5천만 원, 미화로 약 12만 6천 달러 상당의 설탕 167톤, 북한술 35종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24일엔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통일부로부터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국회 답변으로 미뤄봐도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와의 해당 거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물물 교환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한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 남북 물물 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터보려는 이 장관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의 접근 방법이 현실성이 있느냐 여부는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고 그 경제적 이익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그 대북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의 논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역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이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은 유엔과 미국 제재라고 하는 취지에 보면은 사실은 부담이 발생을 하죠.
그동안 통일부의 남북교류 추진 방안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앞으로 이 같은 작은 교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면 뭐 새로운 통일부 장관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북한도 밥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제 미국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모른 척하고 이름만 바꿔줄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심상치 않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소 고명현 박사입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워낙 그 방역에 치중하고 그거를 김정은 본인부터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역 목적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국을 코로나의 원상이라고 이미 이 자체 내부 선전에서는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의 직접 거래는 어려워지는 거죠.
연일 하루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내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과의 거래에 북한이 한층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은 다음 달 시작되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5일 개막하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74차 총회에서 다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행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유엔 사무국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 총회는 올해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3위원회는 10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검토했고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는 11월 하순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8개 나라가 북한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찬성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습니다. 안보리에선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회의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VOA에 올해 연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이 의제로 다뤄질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It all depends on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ly behind the inclusion,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 그렇게 될 것이란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I'm really going into the realm of speculation here, but I would suspect that under either scenari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겁니다. 한편 올해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됐지만 따로 북한이 지목되진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총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도 2년 연속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2018년엔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최장 장마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상당수 농경지가 침수되고 인명피해를 본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안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재복구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26일과 27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비는 24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210km 해안에서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2m, 기준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26일 서해상으로 이동해 27일에는 황해도에 상륙한 뒤에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한국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위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일단 빠른 속도와 규모 때문에 한국에서 역대 5위급 태풍으로 기록된 링링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24일 기준 바비는 시간당 13km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서해를 지날 때도 10km에서 20km 정도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한국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태풍 강도 등급은 중과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네 단계로 운영되는데 이번 바비는 26일 새벽까지 매우 강으로 북상하다 다음날 새벽에는 강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부는 수준입니다. 26일 밤부터 27일 사이 한국 제주도와 전라도 서해안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0에서 60m, 그 외 지역에는 초속 35m로 예상됩니다.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면 사람이 걷기 어려운 정도고요. 초속 50m 이상이면 바람으로 인한 모든 재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북한도 태풍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죠?
네, 북한 기상수문국은 태풍 8호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규모는 작지만 바람이 세서 매우 위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또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부문에서 24시간 자연재해 비상통보체계를 가동해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 구간과 침수 위험 지역, 태풍과 해일 위험 지역을 비롯한 모든 위험 요소에서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소홀하면 상상 못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태풍 링링의 피해가 컸던 만큼 북한도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3호 태풍 링링, 또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을 언급하면서 과거 태풍 피해 교훈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를 막는 사업이 인민 생명과 국가, 사회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임을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 바비의 예상 진로는 지난해 링링과 대체로 비슷한데요. 하지만 링링은 내륙간 도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중형에서 강으로 성장했는데 바비는 매우 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링의 위력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파괴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국제적십자연맹은 링링 발생 직후인 9월 6일부터 북한의 피해 복구 작업을 시작해 지난 5월 6일 완료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지원금 46만 5,400여 달러로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내 7,377가구 27,801명을 도왔는데요. 침수된 농경지와 무너지거나 훼손된 공공 건물을 복구하는 데 힘썼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과 보건, 의료 서비스,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농경지 피해 방지가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농업시설물을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경지 배수로도 정비해야 하는데요.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 가능한 논에 물을 깊이 대야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지주대로 단단하게 받쳐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거죠. 한국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벼가 물에 잠기면 일찍 물을 빼주고 벼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쓰러진 벼 등 농작물은 빨리 세우고 낙관을 주워서 빨리 가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피해후 작업도 중요합니다. 또 태풍에 따른 침수 예상 지역에 있는 가축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지난해 링링으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지역,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과 붕괴 우려가 있는 그 오래된 주택과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미리 대피하고요. 물에 잠긴 다리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또 번개를 본 뒤 30초 내에 천둥소리가 들리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장 근처에 가지 않고요. 무엇보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에 있는 지붕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8호 태풍 바비의 위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등을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나 김씨의 네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감방 안에서 정말 돈에 손에 돈이 없지만 또 그 안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예,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난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지?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6개월 더 후에 오게 되었고 1년 3개월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그 힘든 순간에 마지막에 제일 그 기다리기 힘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그 순간에 너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라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그래도 견뎌졌던 이유.
많이 그 한국을 돌아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또 예, 신청서도 내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서 해나김 씨는 기독교 신앙이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출국 소식을 들었던 날
예, 어느 날 문득 그 미국 대사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비행기 티켓 스케줄이 잡혔다고 알려주셔서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고단한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앞둔 탈북 여성 해나 김 씨.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저는 미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꿈꾸게 되었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서 어떤 잡을 잡아가지고 제가 일을 하게 되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살아갈 그 꿈이 그냥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한동안 생각만 했던 일도 가능할 거라 여겼습니다.
아, 내가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영어까지 배워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제 꿈이 그거였었거든요.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15년 동안 방지를 하면서 너무 지겹고 힘들었어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세계에서 늘 특출한 아이디어를 냈어야 됐었고 늘 나 혼자 뭔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야 됐고 늘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늘 집안에 있었어야 되고 예, 앉아 있었어야 되고 저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좀 그러다 나니까 저는 정말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친구들 만나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마음 편히 몇 시간씩 정말 얘기를 나누고 이럴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거기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그게 늘 꿈이었었거든요. 나도 좀 유창하게 말을 좀 해봤으면 누구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영화를 본 소리, 뉴스 들은 소리, 아 또 아니면 누구 가정 얘기, 내 가정 얘기 좀 마음 놓고 터놓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늘 저는 그게 서원이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 그 꿈이 미국에 가면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미국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던 해나 김씨 정작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별로 저는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도대체 뭐지? 저는 그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저런 식으로 말하는가 보다 저는 그게 다였었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모르고 그게 잘 느낌이 오지 않았지만 또 해나 씨는 그때 아메리칸 드림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데 저는 그게는 저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들은 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완전 생소한 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리고 상상만 하던 그 위대한 나라 미국.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불이 번쩍거려 화려하고 세련된 그 나라를 향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해나 씨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은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미 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때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일 추울 때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할 때는 유타로 도착을 했었고, 그냥 눈이 새파랗게 예, 온 거리가 눈이 뒤덮여 있었었고, 예.
어두운 밤이라 도시의 전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해나 씨는 난민지원단체가 제공한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집까지 오고 나니까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 식용소에 있을 때는 그 미국이란 그 제 머릿속에 항상 제 머릿속에 그림은 엄청난 빌딩이 멋있고 이 내부 안에 자체도 너무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 정부에서 제 난민단체 난민들을 위한 렌트집에 정부에서 준 집을 들어가고 보니까 전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 도착한 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케이스워크를 보고 나 이 집에 못 있겠다. 왜 밖에도 안에도 다 이렇게 너무 허술하냐고. 그리고 나는 밖에는 이렇게 나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농촌 같은 데서 못 살겠다. 앞뒤가 막힌 데는 못 살겠다. 이게 너무 유타니까 산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불들이 많았고 환하고 빌딩 고층 건물들이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데 아니면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옮겨달라고 하니까
관계자들로부터 한 달이라도 지내야 하니 기다려달라.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당시 자신은 너무 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너무너무 진짜 철이 없었죠. 그게 제가 돈을 내고 이 모든 걸 미국까지 오면서 또 와서도 생활하는 이 모든 게 다 제 자신이 제 본인이 돈이 있어서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는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내가 이럴 바에는 왜 미국에 왔지? 아니 중국보다 더 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중국, 미국을 왔지? 해가지고 너무 불평이 많았었고 저는 진짜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두 달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나 씨는 여느 난민들처럼 미국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미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종들, 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또 너무나 생김새가 다르고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미국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동안대는 너무 희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하고 저렇게도 다르게 생겼을 수 있을까? 피부부터 모든 게 생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너무 어느 한 사람도 딱 한 번도 그냥 스쳐 지나간 데가 없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제 옆을 지나가면 꼭 머리를 돌려 사람들 발자국씩 뒤돌아보다가는 가고 여자든 남자든 미국게 생겼든 이쁘게 생겼든 모든 사람은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었거든요. 너무 그게
그야말로 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구경하듯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울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던 가정을 이루고 꿈을 펼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씨는 지인의 권유로 2018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현재 해나 씨가 살고 있는 시카고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친구가 시카고는 날씨가 춥고 그리고 버지니아는 좀 시카고보다는 날씨가 더 덥지만 시카고는 그래도 미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로 일러지고 큰 도시라 좀 살기는 시카고가 더 좀 재미있을 것이다.
2007년 외삼촌을 찾으러 나온 길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당시 30대 여성이었던 해나 김 씨는 10년 만인 2017년 미국에 도착했고 2018년 자신이 제2의 삶을 펼칠 곳을 찾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한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씨의 사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25년 8월 25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우루과이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쪽으로는 브라질과 접한 우루과이는 16세기 초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811년 독립전쟁을 일으켜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연방연합을 설립했다가 그 영향력을 우려한 포르투갈에게 침략당합니다. 1816년 브라질을 지배해오던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의 반다 오리엔탈 지역을 침입, 1821년 이 지역을 브라질에 병합시킵니다. 이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이 시기를 틈타 우루과이는 182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8월 25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선전포고를 했고 1825년부터 1828년까지 전쟁을 합니다.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독립을 막고 아르헨티나는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1828년 영국과 프랑스의 주재로 끝이 나고 결국 1828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우루과이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우루과이는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1944년 8월 25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4년여 동안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고 이것이 성공하자 연합군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파리로 진격, 마침내 1944년 8월 25일 독일군에 점령하에 있던 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흘 전 연합군의 파리 진격을 우려한 히틀러는 파리 주둔 독일 사령관 디트리 폰 콜티츠에게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콜티츠는 인류 문화의 보고인 파리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두려워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콜티츠는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콜티츠는 파괴되지 않은 온전한 파리를 연합군에 넘겨줬으며 이 한 번의 판단으로 전범으로서의 죄도 탕감됩니다. 파리를 파괴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받아 전범 재판 이후 복역 2년 만인 1947년 석방됩니다. 1966년 콜티츠가 사망할 때는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공직자들과 과거 레지스탕스 지도자들까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파리를 불태우라는 명령에 끝까지 항거하며 인류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